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라. 가서 답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새해도 중동에 있으니까 정작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지도 않은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는 SNS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이슈가 되는 지역이 이제 뭐 삼성병원, 뭐 강남, 뭐 이런 지역 이런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 나라의 어떤 권력, 재력의 핵심되는 지역에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세월호는 되게 변두리의 일이었는데 이제 중심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라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써놨긴 했던데 아무튼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이 일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나라 전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뭔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걸릴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걸릴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인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하나님의 은혜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 거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안에서 안 걸렸을 때 우리는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100% 망하고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되찾았다. 라고 한다면 진짜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살았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100% 죽고 100% 멸망하는 상황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 시켜주고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난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천의 요새, 높은 성벽,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함락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뭐 아이든 노인이든 말이든 가축이든 싹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은 다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멸절,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제가 하유 아빠인데 하유가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옆에 애가 그걸 갖고 놀고 있어. 야, 내놔. 하고 뺏어서 하유한테 주는 개념으로 이 땅을 뺏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고 계획한 게 악하셔서 홍수로 그 땅을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이제 쓸어내시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내용은 다 죽이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죽이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진영 밖에 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진멸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라합은 분명히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거기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 사람. 라합의 결말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때 끝났어야 할 이 기생 라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때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걸 이제 기록했을 때까지 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었어야 될 기생 라합이 죽지 않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죽었어야 될 기생 라합이 왜 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제 요단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냈을 때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정탐을 왔는데 이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 정탐하러 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와갖고 여기 정탐꾼 왔지? 정탐꾼 내놔 하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을 숨깁니다. 아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죠.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무나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우리나라 치려고 온 거거든요. 자기를 치려고 온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죠. 우리는 구원해달라. 그럼 구원해주겠다. 해서 결국에는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왜 자기 목숨을 걸어서 자기를 치러 오는 정탐꾼을 왜 숨겨줬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말씀은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어서 자기를 치러 온 정탐꾼을 숨긴 이유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갔겠죠. 아마 정탐꾼이 여기로 숨은 이유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눈에 안 띌 수 있는 곳. 이제 누구나 다 드나드는 곳. 그러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테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도 있더라.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도 엄청난 것 같고 출애굽을 했는데 요단 저쪽 편에 있을 때 그 큰 나라였던 시온과 옥의 나라를 다 진멸했더라. 그걸 진멸시키는 신이 하나님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기생 라합만 들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워하고 와 무서워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듣고 야 진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다 와 이랬는데 기생 라합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사도신경과 비슷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치러 온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치러 올 거고 반드시 치게 될 거고 반드시 질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는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 결국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지금 혹시 군사들에게 내가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 지금 정탐꾼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은 기생 라합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들었지만 믿은 사람은 기생 라합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통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다 멸망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거죠.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다 망하는 상황에서도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기생나압은 멸망받아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멸망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참 믿음이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생나압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기생라합만 톡하니 가면은 참 그럴 수 있지만 그 기생라합과 함께, 그러니까 그 집에 기생라합이 정탐꾼과 그의 일을 잊고 나서 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친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다 모여라. 우리 집으로 모여라. 모여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왔고 안 믿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니 한 사람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믿고 듣고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고 안 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이와 정반대인 사람이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왔다면 바로 그 뒤에 7장에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근데 정탐을 가보니까 다 갈 필요 없다. 다 갈 필요 없다. 그냥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만한 아주 작은 성이었다라는 거죠. 치러 갑니다. 3천 명이. 그래도 3천 명 보내서 2천 명 안 보내고 3천 명 보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 읽어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슬람. 어떻게 이것을 질 수가 있냐. 막 여호수아부터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날 다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16절부터 유다지파가 뽑히고 세라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결국에 아간이 뽑힙니다. 근데 우리가 7장 1절에 봤지만 아간이 뭐를 했냐면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은금과 같은 보물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갖다 놔라.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인가를 아간이 뭐 했습니까? 훔친 거죠.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이렇게 뽑히기 시작하는 형태를 보면 아간 알지 않았을까? 아, 뭔가 점점 나한테 좁혀오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간은 알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간이 그걸 했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아간이 그쯤 됐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죄를 자복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간은 뭐합니까? 끝까지 가만히 있고 결국 아간이 뽑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네가 뭔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곳간에 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보니까 아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7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와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만 죽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진멸당합니다. 아까 라합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간은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 모두가 다 진멸당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진멸당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진멸당해야 될 기생 라합은 구원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간은 모든 것을 다 진멸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이유, 왜 아간이 진멸당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삶,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보고 유혹에 빠져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고 탐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탐심을 갖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보고 탐심을 갖은 그 유혹이 믿음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간이 다 진멸하고 나머지 것들, 보물들 하나님 곳간으로 넣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상태의 이 아간이 결국 보고 탐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다 진멸당합니다. 진멸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라합과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간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를 구원을 만드는 거지 뭔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뭔가 겉에 보이는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잖아요. 돈 많다고, 착하다고 하면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거듭남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잖아요. 6장, 7장 아주 단적인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니들이 다 살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뭔지 아세요? 전리품 다 니들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이성이 얼마나 작아서 보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보다 아이성에서 받게 될 전리품이 전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믿음 잃어버리고 그 작은 것 탐심으로 취해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아간.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넘었으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이 아간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져서 그 작은 유혹을 못 이겨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진멸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나한테 선택받고 이 시간 보내왔다고 해서 니들이 다 그렇게 될 것 같냐? 아니다. 기생 나 봐라. 아간 봐라. 니들이 어떻게 내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 시작,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에서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 어떻게 살아야 하냐. 니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구원 못 받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다. 니들이 진짜 나를 향한 참 믿음 안에 있냐 없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확인해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잣대가 분명하죠. 내 삶에 유혹이 올 때, 내 삶에 탐심이 들어올 때,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탐심과 유혹 가운데 내가 있는가. 불순종하고 탐심과 유혹 가운데 있다면 믿음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이겨낸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이 있는 거겠죠. 기생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에게 막심한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 마치 그 군사들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기는 것처럼 걸리면 죽잖아요. 걸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을 타격이나 내가 받게 될 손해나 내가 얻게 될 많은 불편함들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을 것,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만약 이걸 선택하고 있다면 난 믿음 없는 거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마치 이런 하나님의 어떤 급박한 상황 안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면 다 멸망받는 상황 안에서도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한 1세대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하고 왔더니 막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네피림이 후손이고 높은 성을 우리는 메뚜기에서 우리는 못 친다고 했을 때 다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니들 다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얘네들만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아가는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광야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간이 왜 그것을 못했을까? 그 광야에 놀라운 것도 다 경험하고 요단강 건너오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까지 본 이 아간이 왜 그 작은 유혹 앞에, 탐심 앞에 무너졌을까?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공동체의 놀라운 영성이 내 거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믿음의 일들이 벌어져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마 아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막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상황 앞에서 자기 믿음과 상황이 딱 맞는 상황, 아무도 없고 그것을 훔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이 점검될 수 있는 그 딱 상황 앞에 서니까 내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 결론이 드러난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다 같이 가니까 내 믿음인 것처럼 왔는데 정작 내 믿음이 점검받는 그 앞에 딱 서니까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죠. 함께 가기 때문에 마치 내 믿음이 우리가 막 하는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좀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 보고 탐심이 빠지는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나와 그 상황과 내 믿음이 점검되는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정작 내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진짜 내 자신 스스로 내 믿음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진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는지가 거기서 점검받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렇게 크게 막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이 지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일 벌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난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내 믿음이 점검돼야 될 그때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를 모를 수 있는 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믿음이 없는 거야. 있는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당황스러운.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망합니까? 함께 살면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냐? 망하지 않도록 네 믿음 점검해라. 망하지 않도록 믿음 점검해라. 다른 것을 갖고 마치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착각한 건데 잊지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지 점검해라. 야, 너 유혹 앞에, 탐심 앞에, 네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점검해라. 네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때로는 네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네 것을 손해봐야 되는 상황 안에 믿음으로 이걸 선택할지 아닐지를 네 모습을 보면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라. 믿음 없는 것들이 확인됐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라. 빨리 네 믿음 없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참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 안에 멸망받을 것 같은 상황, 진짜 100% 이건 멸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구원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진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유혹과 탐심 앞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점검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드러날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 내가 믿음 없구나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시간들 정직하게 인정하는 시간들 지금 아간이 마치 제비 뽑혀오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유다 뽑혀 점점 좁혀오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제비 뽑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믿음 있는 상태라고 하면 더 믿음을 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